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1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낮 12시 17분께 다마스쿠스 남서쪽에 있는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쿠두스군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공격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시리아를 공격해왔습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이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이날 중국 남부 광둥성 셴젠으로 향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여행은 평화와 우정의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피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 전 총통은 광둥성에 머무는 동안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와 온라인 게임 회사 겸 중국산 소셜미디어 위챗 운영사인 텐센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마 전 총통 사무실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 전 총통이 오는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전임 타이완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고 시 주석과는 2015년 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를 중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주르네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 없이 유럽인들에게 안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주르네 장관은 평화가 유럽인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법 존중과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립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에 대한 산업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디리스킹, 위험 완화 움직임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조화는 가장 큰 위험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발생한 테러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을 넘겨달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이같이 요구하면서 지난 2022년 발생한 크름대교 폭발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바실 말리우크 우크라이나 보안국 국장을 테러 행위 관련자에 포함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유명한 민족주의자이자 전쟁 블로거의 딸을 사망케 했던 폭탄 테러 관련자도 인도 대상으로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3월 22일 모스크바 크로커스 공연장에서의 유혈 테러는 최근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테러가 아니었다면서 조사 결과 이 범죄들의 자취들은 우크라이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반테러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테러국인 러시아의 어떤 말도 의미가 없다며 인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 대한 2주간의 작전을 마치고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기간 중 팔레스타인 무장괴한들을 사살하고 무기와 정보 문건들을 압류했다며 작전은 민간인과 환자, 의료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하마스가 이 병원을 공격 준비용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었다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최대 규모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의 지휘소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집중 공격을 가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B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류가 서방의 책임이라는 러시아 주장을 일축하고 대북 제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6도, 최고기온 영하 9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서에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가 서방의 책임이라는 러시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제재는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러시아가 패널의 활동 종료가 서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회유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된 점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한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서를 묻어버리려는 뻔뻔스럽게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 번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는 서방의 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들의 관심이 모든 가용한 수단으로 북한을 목조르는 일을 이상으로 뻗어나가지 않으며 평화적 합의는 전혀 의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으면 현재 패널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투표는 전 세계에 두 공범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9일 전날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EU가 발표한 대러 규탄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EU는 성명에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을 막은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전문가 패널은 유엔이 채택한 제재 이행에 대해 사실을 토대로 한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EU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의 맥락에서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을 은폐하려는 노력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는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비확산 구조를 약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오늘의 결정을 재고하고 유엔 및 회원국들과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은 2024년 4월 30일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편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대북 제재 체제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안보리의 권한을 다시 한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결의안 거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도록 부추겨 세계 및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 시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한 탄도미사일 등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구매해 북한에 부과 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바로 그 시점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것은 제재를 위반하며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받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러시아의 유죄 인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러시아와 북한의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산 무기와 탄약의 러시아 이전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tates is deeply disappointed by Russia's veto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718.
그러면서 오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결과는 러시아 홀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투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는 29일 안보리 체제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는 서방의 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의사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으면 현재 패널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 적성국들 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라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사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을 지적했습니다. 맥컬 위원장은 2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나는 종종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악성 정권의 재앙적인 동맹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런 공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포탄과 군수품을 보내고 러시아는 국제기구에서 김씨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맥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당시 VOA에 김정은이 직접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한 건 북한이 계속 러시아 편에 서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를 돕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외교위 전체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때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모두 서방의 자유세계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자유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ou know,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ll together in this.
안보리는 2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패널의 임기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바실리 네빈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영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안보리 결의에 채택된 제재 체제는 현재 그 연관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주요 이사국들은 러시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5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대북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뷰의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IT 인력 네트워크 교란 등 광범위한 3국 조치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이 29일 워싱턴에서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실무그룹은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정보기술 IT 인력을 통한 수익 창출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3자 협력 심화에서 이뤄진 상당한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실무그룹을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역사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보 공유와 북한 IT 인력 네트워크 교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파트너 및 민간 산업 참여, 3국 역량 강화 지원 노력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3국 조치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직결되는 가상자산 해킹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국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글로벌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에 가담하는 양상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린데베 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외무성 사이버 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각국의 외교 및 관련 부처 당국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당시 3국 정상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출범해 이번이 두 번째 회의 개최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는 앞서 27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제6차 미한 사이버 위협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부는 28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불법적 수익 창출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예방하고 방해하며 국방 분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간첩 활동을 해결하며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조율된 외교적 지원과 정보 공유, 역량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 불법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자금 세탁 수법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민간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결제 및 구직 사이트 내 북한의 위장 계정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은 것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해킹 그룹이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 세계에 대한 공동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주의보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 IT 인력에게 조력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공동 제재한 것을 평가하면서 향후 신규 독자 제재 부과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린드베 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을 대표로 하는 양국의 외교, 정보, 사법, 금융, 국방당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미한 실무그룹 회의는 지난 2022년 5월 미한 정상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22년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지난 27일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법 자금 이전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 8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한 것과 동시에 열렸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공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개인 6명과 업체 2곳을 신규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하고 이들이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불법 자금을 이전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납치 문제와 관련한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일본과 접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일본 총리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를 거듭 표명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 가족들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실종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등을 거론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같은 담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1970-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귀환을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해결할 것이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끝까지 고집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북일 대화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과의 대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는 일본의 그 어떤 접촉 시도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돼 이 가운데 5명만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귀환했고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해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으로 보이는 인파가 포착됐습니다. 주요 행사가 몰려있는 4월을 맞아 열병식 준비에 나선 건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서 최근 병력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BOA가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점으로 표시되는 현장의 인파가 지난 23일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27일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월 한 달간 평양 일대에 구름이 낀 날이 많아 관측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 인파가 더 자주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력은 훈련장 중심부에 여러 무리가 곳곳에 분포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3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인파 무리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땅을 고르거나 이동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24일자 사진에는 병력의 무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20여 개가 포착됐으며 행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관측됐습니다. 다만 과거 열병식 훈련이 본격화됐을 때처럼 사각형 형태의 병력 무리가 체계적으로 분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본격적인 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인력이나 작업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훈련이 본격화될 때마다 포착됐던 주차 차량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 북한이 새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 열병식 실시 한 달여 전부터 이번과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훈련장의 모습을 나타냈던 전례로 볼 때 열병식 준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 광장을 본뜬 이 훈련장에서 약 1, 2개월 동안 병력을 훈련한 뒤 실제 열병식을 진행하곤 했는데 훈련장에서 병력이 줄지어 이동하고 연단 앞에 각 대열이 도열하는 모습은 이후 열병식 당일 김일성 광장에서도 목격돼 왔습니다. 또 과거 북한은 소규모 차량 혹은 병력이 포착된 후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평양 순안공항에 전투기 혹은 헬리콥터가 도열하고 실제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나타났는데 이런 정황은 모두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머지않았다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되었습니다. 4월 중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 태양절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등이 있어 이를 계기로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7월 27일 전승절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최신 무인기, 핵 어뢰 등을 선보이며 열병식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에 앞선 지난해 2월 8일에도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하고 화성 17형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무기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열병식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열병식 훈련장에는 병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달 군부대 시찰과 훈련 지도에 집중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대규모로 건설 중인 당 중앙 간부학교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족 통일을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대남 정책 전환과 딸 김주의 후계설 등으로 어수선한 북한 내부 분위기를 당이 중심이 돼 다잡겠다는 메시지가 깔린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짓고 있는 노동당 중앙 간부학교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중앙 간부학교를 둘러보면서 흠잡을 데 없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 학원, 주체 사상 학원이 일떠섰다고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당 중앙 간부학교는 1946년 6월 설립된 중앙 당 학교가 전신으로 당 간부 양성과 재교육을 맡은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김일성 고급 당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난 2020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로 비판받고 난 뒤 해산됐고 이후 중앙 간부학교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당 중앙 간부학교는 김 위원장의 전용 비행장으로 추정되는 평양의 백화원 비행장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건설 부지를 정했고 중앙 간부학교를 대학 위의 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까지도 세세히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당 중앙 간부학교는 연건축 면적이 무려 13만 3천 제곱미터, 즉 4만 평으로 다양한 크기의 강의실, 주석단이 설치된 강연장, 개별 학습 공간뿐 아니라 농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4월 당 중앙 간부학교 착공에 들어가 1년 만에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고 5월 중순 완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게재한 사진에 따르면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공간엔 컴퓨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는데 모니터 뒷부분에 미국 PC 제조업체인 델사의 마크가 있어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당 중앙간부학교 건설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한 것은 당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0월 옛 중앙간부학교를 찾아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품건설 등 새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간부들이 수적으로 부족하다며 간부수 확대를 시사하면서 당 중앙 간부학교를 당 중앙이 직접 지도하는 당 간부 양성의 원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중앙 간부학교는 당의 핵심 역할인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통치 사상과 이론을 만드는 간부들을 양성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를 정비하는 중이고 이 과정에서 훈련된 당 간부 수요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방발전계획을 포함해서 과제를 전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 간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이 당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 당중앙간부학교를 중무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 중심의 통치체제를 추구해온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선군 정치로 약화된 당의 위상 회복을 위해 당 중앙 간부학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관측입니다. 당 중앙 간부학교를 김 위원장 자신의 전용 비행장을 밀고 지을 만큼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당의 권위가 그만큼 이제 실추된 부분도 많고 새로운 세대가 그런 당의 권위를 상당 부분 과거처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 간부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추락한 어떤 당 조직을 결속시키고 주민들에게 그 위상을 좀 더 높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이제 아마 교육 현장을 좀 더 정비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지난달 군 현지 지도에 집중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 당 중앙 간부학교 건설 현장을 찾은 것은 대남 정책 전환과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에 대한 우상화 움직임 등이 빚은 북한 사회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후계자설을 낳고 있는 김주혜의 공개 행보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상화 움직임에 북한 주민들은 물론 당 간부들도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당 중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지역으로 인한 혼란, 그다음에 김주혜의 우상화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전략적인 판단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오는 혼란을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숙제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달 16일 김 위원장과 주혜가 강동 온실 농장을 방문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 종합 온실을 돌아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만 쓰는 향도나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주혜에게도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 대내관영 조선중앙TV는 당일 오후 보도에서 해당 대목을 빼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라고 수정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 중앙 간부학교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학원, 주체사상 학원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선 김 위원장의 이른바 남북한 두 국가론에 기초해 북한 당국이 통일과 민족 지우기 작업에 나선 데 따른 이념적 혼란을 경계하는 의미도 담겨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선대 유훈이자 국가 기본 노선을 뒤집은 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른 전술 전략적 변화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의 근본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또는 행태적인 측면에서 대남관계에서 적정관계에 있는 두 개의 국가라고 얘기한 것은 상충되기보다는 잠정적인 성격, 시기와 정세에 따른 성격, 전략전술적인 성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 지도에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현송월 부부장을 비롯해 리일환, 박정천, 김재룡, 박태성 등 당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일본 총리를 상대로 강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최근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북한과 일본 두 나라의 입장 차이는 좁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대일 접촉 거부와 관련한 B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김여정의 발언은 북한은 일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다루지 않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의사나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고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의 동의가 필수인데 북한은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문제 삼으면서 북일 정상회담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일본 지도자를 이용해 도쿄와 워싱턴, 도쿄와 서울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대화 재개를 계기로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탐색할 기회를 엿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노력의 실패를 한탄하지 않는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모스크바와의 관계는 견고하고 석유를 포함한 러시아의 원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평양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나라가 북한을 옹호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은 자만심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요즘 북한은 절박한 상황이나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상회담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북일 정상회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2월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었습니다. 프르지스톱 석좌는 북한이 계속해서 납치 문제는 해결된 문제라고 보고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기시다 총리는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정상회담이나 어떤 종류의 경제적 지원에도 관여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 continue to insist that this is settled business, and unless they move that from that position, it'll be extremely difficult for Kishida to engage in any kind of summit meeting.
북한이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보려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평양은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화된 상태로 그와 내각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26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총리의 정략적인 타산에 북일 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북한은 납북자와 비핵화, 제재 등 주요 사안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강공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주요 목표는 미안의 새 동맹국 파트너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충분한 것을 제공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절실히 특히 납북자 문제를 위해 정상회담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 정도까지 타협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어떤 대화라도 아예 대화를 안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이상은 현실에 의해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는 것이 낫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 좋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나 접촉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줌월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사정이 과거보다 호전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줌월트 CEO는 북한이 러시아와 활발히 경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을 옹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은 확실히 이전보다 나아졌다면서 북한의 외교 상황이 3, 4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ituation for North Korea certainly looks better than it did previously because North Korea is engaged in robust economic exchanges with Russia.
줌월트 CEO는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것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현재 북한은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North Korea still desires the lifting of UN sanctions. That's still a tool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s.
줌월트 CEO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미국은 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26일 정제유 조달과 관련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불법적인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미국과 한국의 양자간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 EDTF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린 드보이즈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한국외교부의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이끈 회의에서 양측은 어떻게 유엔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군비 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DTF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적발하고 독자 제재 대상 옵션을 검토하는 한편 북한의 정제유 조달 네트워크를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지원하는 영내 민간 부분 및 제3자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등 북한의 정제유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한 양측은 러브 관계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브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양측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북한은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상 불법 환적 등과 같은 혼란스러운 기법을 쓰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6도, 최고기온 9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서에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신의주, 구성, 종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안주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립니다. 평양 6도에서 19도, 신의주 6도에서 14도, 황해 남북도 구름 많은 가운데 용현은 바람이 약간 불겠습니다. 개성 4도에서 21도, 사리원 5도에서 20도, 자강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희천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영하 2도에서 17도, 강계 2도에서 17도, 강원도와 함경남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흥은 종일 비가 옵니다. 장진 오후에는 비나 눈이 내립니다. 원산 6도에서 10도, 함흥 5도에서 10도, 평강 1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흐립니다. 청진 1도에서 10도, 김책 3도에서 10도, 양광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산 영하 4도에서 15도, 삼전 영하 7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에 구름 많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m, 서해 역시 구름께 흐린 가운데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월 22일.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거의 50개의 유엔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비난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동시에 평화계획을 배제한 러시아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정당 방위를 위한 합법적인 지원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최고 수준의 냉소적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에는 수십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있는 반면 러시아 땅에는 단 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amount of conspiracy theories and baseless accusations erase the fact that Russia's violation of Ukraine's
우드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략해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아무리 많은 음모론과 근거 없는 비난에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소멸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푸틴 대통령의 외골수적인 고집으로 인해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목표는 분명하고 이번 회의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와 침략으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마치 방화범이 소방관 때문에 범죄를 계속했다는 주장과 비슷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의 침공이 주춤해지자 러시아는 공격을 위한 더 많은 연료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탄도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북한 또는 이란과 거래해 전쟁 물자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 같은 불법적인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잠재적인 기술 이전은 지역 안정과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uncil must hold to account any country that undermines its obligations.
우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공식적인 평화 공식회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드 대사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규모 공중공격을 가하면서 대화에 대한 개방성을 말하는 러시아와 비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Ukraine has been engaging in diplomac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ussia has responded by launching missiles.
우드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와 외교전을 벌이는 동안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의 행동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즉각 철수하고 불법적인 북한산 군수물자 조달을 중단하며 안보리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1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낮 12시 17분께 다마스쿠스 남서쪽에 있는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쿠두스군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공격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시리아를 공격해왔습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이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이날 중국 남부 광둥성 센젠으로 향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여행은 평화와 우정의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피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 전 총통은 광둥성에 머무는 동안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와 국제 온라인 게임 회사 겸 중국산 소셜미디어 위챗 운영사인 텐센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마 전 총통 사무실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 전 총통이 오는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전임 타이완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으며 시 주석 간은 2015년 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를 중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주르네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 없이 유럽인들에게 안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조르네 장관은 평화가 유럽인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법 존중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립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에 대한 산업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연합 EU 국가들의 디리스킹, 위험 완화 움직임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 조화는 가장 큰 위험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발생한 테러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을 넘겨달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이같이 요구하면서 지난 2022년 발생한 크름대교 폭발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바실 말리우크 우크라이나 보안국 국장을 테러 행위 관련자에 포함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유명한 민족주의자이자 전쟁 블로거의 딸을 사망케 했던 폭탄 테러 관련자도 인도 대상으로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3월 22일 모스크바 크로커스 공연장에서의 유혈 테러는 최근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테러가 아니라였다면서 조사 결과 이 범죄들의 자취들은 우크라이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반테러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테러국인 러시아의 어떤 말도 의미가 없다며 인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1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시민 수만 명은 이날 예루살렘의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인질 석방 협상 등 구호와 함께 새로운 총선거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언론들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출했다며 지난해 10월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또 초정통파 유대인 남성들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정책에 반대하면서 공평한 군복무 부담을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텔라비브에서는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가족들 일부와 지지자들이 네타냐후 총리의 인질 구출 실패에 항의하면서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 총 253명 중 130명가량은 아직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네타냐후 전시 내각은 양측 각 전쟁을 촉발했던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따른 안보 실패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